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나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몇 세까지면 40세까지 앉은뱅이로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는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거기에는 베드로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을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로부터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40년 되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걸으면서 그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지금 들어가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안진배기로 지금 있었던 그 다리가 힘을 얻고 걷는 것 자체도 지금 힘든데 뛰고 지금 순간순간이라고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따랐던 안전뱅이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걷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기쁨이 충만되어서 지금 베드로 요한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 요한이 하도 걸음을 많이 걸어다녀서 막 굉장히 걸음이 빨랐던 것 같아. 마치 저희 장모님이 걷는 거 보면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 노인 양반이 걷는 거 보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왜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진 이 기쁜 마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러한 심령일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너희들이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을 줍니다. 그들이 아플 때는 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걱정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제자들이 뭐라겠습니까?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럴 수 없나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들림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봤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핍박에 의해서 이제 죽음에 무릅쓰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제 아마 10일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이제 그때까지가 한 그때 기도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 이제 3일 빼고요. 한 7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7일은 사실은 완전수거든요. 7일 동안 아마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르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은 그들에게 충만되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인도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각 심령에 함께 함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힘이 나온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한테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주님 앞 그 임금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그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핍박이 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오늘 지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충만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거리는 놀라운 변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복음을 심차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서 총독의 관리 아래에서 재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감히 외치는 자들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처럼 놀라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시니까 모두가 뭐 몇십 년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확신과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었더냐 하는 것을 반성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요? 아마 그때는 성령이 충만되었고 지금은 성령 충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마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받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의 선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해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지금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 합니다. 제3시 기도합니다. 제3시는 거기다 6시를 보태면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기도합니다. 제6시에 기도합니다. 제6시는 12시입니다. 제9시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 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가 얼마나 얻을까 하고 지금 안전뱅이가 사람에 붙들려서 지금 가서 앉혀놓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에게 머리를 부끄럽지요. 안전뱅이도 지금 부끄러운 데다가 내가 구걸하고 있으니 더욱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마 쳐다보면서 돈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니면 돈 좀 주십시오 뭐 하고 아마 머리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복음 증거라도 할 수 없이 안전뱅이처럼 살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서 걷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되면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매일 주보와 나머지 팜프렛을 가져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증거하는 것은 소모가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받는 이 팜프렛을 받는 사람에게 버리고 하지만 어느 사람인가 한 사람은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면 그 읽는 사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서 모든 걸 찾아다녀 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분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걸을 때만이 일어나서 걸어서 복음을 증가할 때만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어부에 불과한데 자기 얼굴을 보라고 하지 않고 얼마든지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안진병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너는 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요사이는 항상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차를 타고 LA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은 항상 돈을 얻는 노인 양반이 하나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쩔룩거리면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손을 벌리고 근데 한 달 이상 됐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와. 그러니까 매일 지나가면서 그 영감이 돌아가셨나 병원에 입원하셨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오늘 또 함께 계셔서 나에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감이 저를 꼬리고 하더니 영감이기 때문에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갖고 오늘 또 나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과 이러한 은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얻기 위해서 앉아서 구걸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아마 인간으로서는 나는 도저히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밖에는 하지 못했는데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치는 베드로와 요한은 내 손을 잡은 너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내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와 함께 손을 잡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잘못됐다 하는 거지요.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겨우 3년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이렇게 어부해서 당신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지요. 나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있으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랍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평강을 빌라는 겁니다. 평강을 빌어도 그 집에서 평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강 빈 것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평강만 빌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돌아오면서 이렇게 했던 거지 라고 할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만 하는데도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 축복했던 것이 전부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축복으로 한단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말하면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요? 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먼저 들어서 내 귀가 그걸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면은 벌써 나는 내가 나쁜 놈으로 그 자체 그 말이 들린단 말입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쁜 거거든요. 왜 나쁜가 하면요. 식물에게도 노래를 틀어주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식물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음악의 파장이 있어서 그 파장이 그 생물에게 느끼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지만 그 느낌으로 파장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이 물이 좋은 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축복하고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좋아진 물이 된 거예요. 왜? 축복하는 그 파장이 그 물을 움직여서 이미 그 물이 좋은 물로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은과 금, 옷 두 벌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걸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대우해 주면은 그 집에 대우를 받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합니다. 비단 장사 루디아 그 있습니다.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류하면서 생활하다가 보험을 증가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은 아무 가져가지 않지만 성령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면은 그에게는 풍성함이 항상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절 5절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는 거죠. 길에 가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목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집을 가야 되겠다 하면은 갈 때 다른 사람 만나는 가서 묻고 뭐 묻지 말라는 거죠. 그 집까지 가서 내가 들고 간 이 복음을 그 집에게 내놔주고 그 집에게 평강을 빌라는 거예요. 여기에 70인이 기뻐며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마귀들도 순종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들이 너희들에게 순종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해서 순종한 건 내가 잘했구나 하는 그러한 자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생명록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서 사망의 권세에 못 이겨서 내가 실족하고 낙망할까 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전도했는데 전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 이미 받으신 거거든요. 나에게는 크레딧을 이미 싼 거예요. 하늘나라에 싼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받은 교육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지, 간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신단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변기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세대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에게 보였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의지하느냐. 아브라함처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바쳐라. 와, 이건 너무난 일이거든요. 백세에 겨우 아들을 주더니 그 아들이 크니까 바치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순종,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할 때에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아버지요, 여기에 땔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 불씨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너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배 주는 건 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준다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은 예배 주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이레는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더 큰 걸로 생각하고 복은 적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까지는 축복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축복했어요. 제자들을 축복했다. 예수님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주는 거니까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받는 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간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할 때 많은 일이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요. 오 주여.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요. 허리 아파요. 아우 가서 침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벌써 침 맞는 건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 주어서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침쟁이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침략자도 만나게 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 구하라. 1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항상 말씀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저는 너는 내가 우리들이 봤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로 너는 30대까지 목수 일밖에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하고는 나중에는 내가 의지되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다 낫는다? 옛날에도 말씀했지만 종로에 한 목사가 참 바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누가 탁탁 치더래요. 얘야, 너 뭐가 그렇게 바쁘니? 아유 보세요, 나 바빠요. 지금 이런 약속이 뭐가 그렇게 그런 자기 수첩을 딱 키면서 몇 시에는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는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냐? 뒤에서 묻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쁜 건 좋은데 주님을 위한 바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선지자들이 많답니다. 뭐 누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예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것은 팔로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느 성경에는 이메이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메이지. 근데 그 이메이지를 본받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발자국을 같이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의 길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이것이 곧 길이요. 이것이 곧 진리야. 변하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이까지 스데반을 잡아 죽이까지 가를 허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를 대낮보다도 12시인데도 정오인데도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해를 바라봐도 눈이 머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정오의 빛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멀어버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은 천둥치는 소리 같았다고 그럽니다. 사울아 사울아 뉘시 오니까 자기를 갑자기 부르니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넘어지는 거지요. 거기에서 주님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그가 치유함을 받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와, 나를 본받아라는 할 수 없는데 나를 본받아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의 생활이 그런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도 전파하고 생활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그 옛날에는 힘들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인이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이불을 머리다 짊어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옆에 와서 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 이불을 가줍니까? 아니 여기가 천국이요. 그러니 내가 여기 교회 당신 곁에 오느라고. 왜냐면 그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오니까 집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분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는 남편 투정하느라고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분명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지고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와서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강서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를 하는데 CCC에 있는 강사를 주일학교 선생으로 모셨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CCC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아니, 어느 청년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니아카 있죠? 니아카를 가지고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보짐을 지고, 이고 가더래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니아카 아무것도 없으니 타세요. 그래서 태웠어요. 그래. 아이고, 청년 참 고마워. 그래서 탔답니다. 그리고 얼굴, 청년이 그 이제 할머니 뒤에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뒤에서 끙끙 하더래요. 할머니가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쳐다보니까는 니아카에 올라가서도 그걸 이렇게 치고 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묻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아니 그 짐을 내려놓고 계셔야지. 아니 청년아,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청년이 더 무겁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고 하는데 우리 짐 다 고생 걱정 다 짊어지고 주님 영접한다고 주님 영접했다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내일은 무엇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포도나무에 매어 있으면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이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가지에 매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1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요 믿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소신을 갖고 행하라는 겁니다. 소신, 확신, 정말 모든 것, 비전을 그분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예,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답니다.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은 밖에서 문고리가 없대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열린답니다. 그러니 주님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문 열려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열고 빠지하면은 먹고 우리 마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더 문제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겼어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짐은 우리가 스스로 이기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놀랍게 정말 채워주시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요? 내게는 왕권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손해보는 건 내가 채워주시겠다. 네가 세상에서는 정말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보화에 너의 어카운트에 채워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건 죽은 후의 문제고요. 죽은 후의 문제고 현재가 힘든데요.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네가 죽으면 죽으라고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일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야 기쁜 마음을 갖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돈은 뒤에 따라온답니다.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모든 일을 합시다. 이건 담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라. 예, 사탄아 물러나라.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고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스가야의 일곱 아들들이 그런 것 있죠.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전부 먹고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 사탄들은 모든 거 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학문보다도 명예보다도 신분보다도 정말 내가 귀한 것, 고상한 것, 고상이에요. 고의 상. 가장 높을 곳인데 그 상인 예수님을 내가 맞았으니 그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은 책임져 주시니까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죽는 거잖아요. 요사이 제가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는 암센터에 가라는 거예요. USC 암센터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안 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니까 또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전화하니까는 전화 안 받고 뭐 파일이 안 왔다고 안 받아줬잖아요. 안 가려고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도 갔죠. 이제 피를 7번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일주 후에 검사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백혈병이다. 그런데 그 앞에가 좋은 얘기가 있어요. 만성 백혈병이다. 만성 백혈병은 괜찮대요. 예. 그런데 피가 100%가 있는데 21%가 백혈병 피래요. 인자가 있다. 우리 게놈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는 모든 게놈 지도가 요사에는 있는데 1에서 24까지가 게놈 지도의 이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USC가 가장 최고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문제를 상의했더니 세븐틴이 세븐틴 넘버가 안 보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깜짝 놀랐죠. 저도 이제 심리학 배울 때 그 게놈 지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의 그 인자가 형성되어서 그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평상에 백혈병 환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을 계속 갔습니다. 3개월에 3개월씩 해서. 그랬더니 지난 7월 15일 날, 아, 22일 날, 6개월에 이제 후에 오십시오. 이제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오라고 했더니 6개월 온 것은 이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염려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겁주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MRI 또 찍으래요. 그럼 MRI 찍고 나니까, 당신은 여기, 여기 정수리에 무릎이 있어. 무릎이 있으니까, 그거 커지면 당신은 또 죽어. 그래서 에스가 그걸 찾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요? 그게 커지면은 말도 못하고 어눌해지고 손도 발도 비틀어지고 그렇게 간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니, 겁을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닥터가, 암 닥터가 하는 얘기가 당신 집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오라고 했는데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면, 밥을 조금 먹는데도 배가 부른다든지 다리에 혹이 팍팍 여기서 불거지고 저기도 불거지고 아프다든지 하면은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말 딱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여기가 아픈 거예요. 오금이 아파가지고 고립이 안 걸려요. 아 그래서 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나아졌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또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내가 일기를 좀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무슨 일기? 아니, 언제 이렇게 아프고 뭔지 아는 거. 그랬더니 집사람은 그게 무슨 문제야? 그게 무슨 문제냐? 일기가 무슨 문제야? 문제가 아니죠. 아픈 건 아픈 거고. 예.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건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건데, 그건 누가? 누가 겁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전도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냐? 네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성도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너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줬으니 그걸 감당하고 가라는 거예요. 암닥자가 저보고 그럽니다. 만성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걸 만약에 MRI를 안고 피검사 안 받았으면 당신은 모르고 그냥 가는 거래요. 아니 그런데 그 괜히 내가 불질러가지고 뭐냐고 저 주치의가 그랬거든요. 피검사를 다 받았는데 백혈병 수치 뭐 적혈병 아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전부 다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뒤에 보니까는 3,900까지가 맥시멈에 있는데. 그건 이제 무슨 수치예요? 우리 피에는 7가지의 구분이 있답니다. 하도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임파선, 뭐에서 7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임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3,900가지의 맥시멈인데 5,200이 나왔어요. 그냥 괜찮대요. 내과 의사, 주치의는 괜찮대요. 그런데 또 피검사 할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제가 꺼내면서 아 이건 한번 검사 받아야 되겠는데요. 내가 불질러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겁먹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고 언제 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너에게 문제가 있을 때 너는 어떠한 대처를 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것 같아.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줬습니다. 24시간에. 하루에 24시간.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네가 먹고 사느냐. 네가 좋아하는 것, 만약에요, 어느 집안에 살찌는 집안이 있다면 그 집에 먹는 음식이 전부 살찌는 음식이에요. 얼마 전에 함께 가는데 세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요. 전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가. 남편도 그러고, 부인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전부 다. 근데 이러고 가요. 뭐, 그렇게 집안에, 한 집안의 음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파지는 거면은 건강한 집의 사람의 음식을 뭘 먹느냐 한번 보고 그것을 따라서 먹어야 됩니다. 그건 바꿔야 돼요.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걸 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뭐 신약교의 특성이 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오늘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당할 때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처럼 큰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나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